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호주 그리고 EU와 공동 개최로 6월 29일 화요일 오후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유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의 방송은 6월 29일 당일 일본어는 주파수 11,890Hz로 한국어는 주파수 11,995Hz로 단파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하며 나중에 이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유엔 토론회에서는 북조선 당국에 의한 납치 문제의 실태와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루마니아, 타이의 피해자 가족분들의 육성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 문제에 관한 전문가를 일본, 미국, 한국에서 초청하여 전 세계 과제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6월 29일 화요일 밤 특별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정이 허락하는 한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유엔 토론회를 생중계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22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글로벌 보건정상회의에서 비디오 메시지 형식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연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먼저 코로나 감염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전 세계 의료 종사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적절한 시기에 회의를 주도해 주신 이탈리아의 드라기 총리와 폰데르 라이엔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감염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건강위기에 대한 대비와 세계를 보다 나은 회복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우리의 중요한 책임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일본은 다자주의를 중시하면서 보건 분야에서 국제적인 활동을 이끌어 나갈 결의로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종식에는 전 세계 백신 등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발에서 배포, 접종에 이르는 포괄적인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것을 위해 국제적으로 액트 A 체제를 호소한 국가의 하나로서 그 구조 만들기에 힘써왔습니다. 자금 면에서는 코박스 의료에 2억 달러를 포함하여 3억 4,6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진단과 치료의 보급을 지원해왔습니다. 액트 A 체제 속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품질이 보증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6월 2일에 코박스 백신 정상회의를 가비와 공동 주최합니다. 우리는 개발 도상국 등에서도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보여주고 세계의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전 세계 누구나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지원해왔습니다. 이 축적된 경험을 살려서 개발 도상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백신을 전달하는 라스트 원 마일 지원을 시작으로 한 대처도 관계 기관과 제휴하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안전 보장 이념 아래 누구의 건강도 놓치지 않겠다는 관점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실현하는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바입니다. 또한 보건 시스템 강화와 영양, 물, 위생 등의 감염증에 강한 환경의 정비, 지속적인 보건 재원의 확보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일본은 올해 12월 도쿄 영양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세계 사람들의 영양 개선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폭발적인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보건시스템의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보건과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지리적 공백을 만들지 않게 세계 각국 지역의 정보와 지식을 자유롭게 투명하고 신속한 형태로 널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일본은 건강위기 대응에 WHO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WHO의 검증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손을 잡아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의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올 6월 코박스 백신 정상회의 그리고 12월에 개최되는 도쿄 영양 정상회의에서 많은 분들과 뵙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의 조선중앙TV에서는 매일과 같이 좋은 국민이 총동원하여 모내기를 끝내야 한다고 자촉하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식량 부족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모내기 기계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5월 초에 모내기를 시작해 5월 말에 끝납니다. 일본도 5월에 모내기를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만 따뜻한 기후의 오키나와의 경우에는 같은 농경지에서 1년에 두 번 재배하는 것도 있어 그 경우에는 첫 번째 모내기는 2월경, 두 번째 모내기가 8월경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모내기에 대한 뉴스는 거의 없고 기계로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모내기가 끝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 저는 도쿄와 인접한 관동 지방에서 쌀 생산지로 알려진 이바라기현에 농사를 하고 있는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모내기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지인에게 모내기 시기를 보고 싶다고 부탁하였습니다. 북조선에서는 모내는 시기에는 모내기 전투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소학생부터 대학생, 노동자, 군인, 지연은 70살부터 80살의 노인들까지 총동원되기 때문에 논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바라기의 드넓은 논에는 드문드문 몇 명씩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모든 농사를 기계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체험한 농업의 기계화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새벽부터 목판에서 변모를 뽑아서 물에 씻어 한 줌씩 묵지만 일본에서는 그 공정이 없고 일정한 규격의 틀 안에서 키운 변모를 그대로 모내는 기계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조선에서의 모내는 기계는 운전공 이외에 두 명이 타고 변모를 공급하는데 일본의 모내는 기계는 운전공 혼자이며 더욱이 기계는 북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달라 모내기가 아주 빠릅니다. 한 대의 모내기 기계로 하루에 대체로 1만 평 정도는 심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북조선에서는 그 정도의 크기의 논에 모내기를 하려면 수백 명이 하루 종일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내기 속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의 모든 농가들에는 경화물차가 있고 변모는 자동차로 운반하기 때문에 모내기는 두 명이면 충분하였습니다. 하루의 작업으로 넓은 논밭이 새파랗게 변모된 것을 보며 북조선의 모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고 또한 농사일을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출시된 모내기 기계는 변모를 심으면서 비료를 뿌리고 논의 물의 높이에 따라 자동으로 깊이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 모내기는 농사일의 가운데서도 품이 많이 드는 일로 명치시대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1950년대로 1960년대 후반에 모내기 기계가 등장하였습니다. 모내기 기계는 1970년대부터 전국에 보급되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는 회전식 모내기 기계가 도입되어 고속화의 시대에 들어섭니다. 모내기 기계는 진화를 계속하여 최근에는 IT 기술 도입으로 GPS 위치 정보를 분석하여 변모 사이 거리 등을 계산하여 적정한 변모수를 조절하며 모내기하면서 동시에 비료의 양도 조절하여 뿌리기도 하고 잡초가 있으면 제초하는 등 여러 기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모내기 기계가 GPS에 의한 자동 운전으로 움직이는 연구가 진행되어 이미 실험 단계에 들어섰으며 모내기를 원격 조종으로 하는 날도 그리 멀지 않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 모내기 기계를 사용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초경부터입니다. 현재 북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내기 기계는 당시 일본에서 살고 있었던 제1본 조선인 상공인들이 자금과 기술을 제공한 애국 운동기 공장에서 만든 것으로 불편한 점도 많고 기계화 초기 단계일 것입니다. 북조선에서는 일본의 자동차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농업기계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6년에 회전식 이식기구를 채용한 고속 모내기 기계를 발매한 후 여러 업체가 모내기 기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모든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모내기 기계는 없고 또한 연료 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작업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모내기 기간이 길고 특히 학생은 약 40일 동안 동원되기 때문에 모내기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하루빨리 북조선 주민들이 힘든 농사를 대신하여 일본처럼 훌륭한 농업기계를 사용하여 즐겁게 농사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모내기 기계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날에 미국 워싱턴에서 미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수뇌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만나는 외국의 지도자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6일 날에 일본 스가 총리의 다음에 두 번째로서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역시 바이든 정권이 중국에 대한 전략상 일본, 한국이랑 동맹국과 관계라는 것을 너무 충실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인상으로 지었다고 말할 수 있고 한국으로서 보면은 그 이른바 나셔널 프라이드라고 할까 국가 자랑이라는 것은 너무 충분히 만족으로 좀 시키는 그런 의미 있는 수뇌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한국이 안전보장은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러한 좀 식으로 말하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에서는 애매한 어떤 립상한 것은 주의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명백하게 미국 쪽으로 견사졌다. 미국의 동맹 관계라는 것은 너무 중요시하는 그런 인상을 좀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가담을 좀 하루 이러한 그런 결단을 좀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은 그 5월 21일 날에 미한 스네 군단 3명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안에 자원주의와 자유를 좀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근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라는 것은 존중할 위주를 좀 공유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공동선 면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역시 한국이 인권 그리고 법치랑 이런 것을 좀 존중할 좀 위주를 갖고 있는 것을 좀 미한 공론 선명 안에서 명시했던 것이 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바이든 정권의 대중 전략이라는 것을 보면은 역시 지금 그 바이든 정권은 미중 관계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그 가운데 좀 투쟁이라고 할까 견제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해서 한국이 명백하게 민주주의 쪽 미국 쪽에 견사됐다라고 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명백하게 이번에 좀 한국의 대도 변화라는 것은 명시했던 것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좀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월 21일 날에 좀 미한 공동 선언을 좀 보면은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좀 중요성을 좀 강조했다고 그런 식으로 공동 성명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까지 좀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언급을 좀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미리 예산을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놀랐습니다만 그것은 좀 이 세상에서 가장 쇼크를 받았던 나라, 놀랐던 나라가 중국이라고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핵심 문제 중의 핵심 이러한 문제이고 이때까지는 한국의 그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별로 언급도 하지 않고 별로 미국 쪽에 좀 입장에 같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중국 눈으로서 볼 때는 너무 좋은 그런 태도를 좀 한국 쪽에서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은 완전히 바꿨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시 중국에 대해 큰 쇼크를 좀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번 미한순회 회담을 통해서 이때까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라는 것은 제한됐던 미한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은 철폐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사정거리 800km 이상의 좀 사정거리 갖고 있는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나 그런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북경을 좀 사정거리 안에 포함해서 하는 그런 그 미사일을 좀 한국이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국에 너무 큰 쇼크를 좀 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한 순회 회담이 완전히 한국이 미국 쪽으로 나갔다. 그런 인상을 주었던 순회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 히트곡 르 커플의 양지의 시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혼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 코플의 양지의 시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